제가 1월 한 달 동안 저녁에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길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전에는 예수 바깥에 있었고 소망도 없이 살았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을 때 살던 모습과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신분의 이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정말 이 요셉이나 또 이 모세나 욥이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뭐 이런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신약의 사도들과 그의 속사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초대교회의 귀한 믿음의 조상들,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공통적으로 찾아지는 게 하나에 있어요. 이들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간구의 내용들, 물론 뭐 사람마다 다 요구사항이 다르겠지만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요구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 썩어 없어질 구습을 쫓는 사람들과 같이 옛사람의 것을 구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닌, 예수를 믿고 났으니까 전혀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모든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 되어져서 그 성도들의 동일한 강구의 내용은 자기 장처성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저는 뭐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혹이 있다고 한다면 좀 다른 부분인데,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예수를 믿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갈망하는 요구사항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특별히 다윗이 쓴 시편 27편에 있는 본문 그중에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신구약 시대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에서부터 구하는 동일한 것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봐요. 그래서 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할 그것이라. 아멘. 한 가지 구하겠다.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다윗이 이야기한 이 소원하고 여러분의 소원하고 일치가 된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요. 일치가 안 된다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지. 물론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구하는 거, 권세를 구하는 거, 또 명예를 구하는 거,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를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부가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잖아요. 주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떡이 필요하다는 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닌데 떡이 필요한 거예요. 떡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해서 부자가 되었다든지 정말 천대받는 사람이 귀한 사람으로 변했다든지 또 멸시받던 사람들이 정말 명예로운 자리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할까요? 저주라고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다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내가 이렇게 가난했었는데 정말 부유한 자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저 낮은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이 자기를 높은 바위 위에 두사 이거는 굉장히 명예로운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들임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 자신을 보게 되어주면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는 왕을 뽑는데 너는 목 양이나 치고 있으라 전혀 쳐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성공 신화를 이룬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라의 정말 제2인자로서 새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도 받았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을 때도 보면 또 정말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이 카타콤에 숨어서 정말 지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국가가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들이 뭐였을까 이런 역사를 이렇게 보아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 우리가 동일하게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갈망함이 무엇인가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일평생 소원이 하나밖에 없었다. 물론 다윗이 병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왕이 되었을 때는 나라의 번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원수들로부터 정말 보호함을 받기를 위해서 다윗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정말 파멸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그의 소원은 그러한 것들은 아니었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청하는 일이 있었다. 사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바라는 거죠. 전에 구했던 한 가지 일 지금도 구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전에도 구했던 것이고 지금도 구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 구하는 것이다. 그게 변함없는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원이 뭐냐?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기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마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이것이다라고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의 일생의 인생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문답 1번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라고 할 때 답 다 알고 있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 소요리문답에서 표현하고 있는 구약적 표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목적은 뭘까? 여러분들도 다 목표와 목적이 다른 것은 알 수 있으리라고 봐야지. 목표는 다 누구나 다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표를 세웠든지 간에 그 목표는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지 목적이 여러분 목표가 여러분의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으로서 뭐 학교 잘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목표일 수 있어요. 또 좋은 직장에 간다, 좋은 가정을 이룬다, 내가 어떤 돈 얼마만큼 벌겠다 이건 다 목표예요. 근데 그 목표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목적은 뭐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이 되든 뭐 의료에 종사를 하든 법조계에 종사를 하든 사업에 종사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다윗도 나름대로 목표들을 설정해서 그 목표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의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을까?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하는 것은 다윗이 상당한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할 때 이런 표현들은 정말 자기를 압박하는 원수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고 힘들 때 이런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간절한 소망, 이런 때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는가. 정말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정말 삶의 안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빨리 오르는 것이었을 거고 뭐 이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도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거, 청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한 가지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다. 다윗이 말한 이 여호와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을 말했을까요? 다윗은 아직 성전을 못 지었잖아요.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성전을 지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못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한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성전, 누가 보아도 감탄을 자아낼 만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그런 건축물은 아니었으리라고 봐야죠. 그리고 아니었으리라고 하는, 아니었던 것이죠. 더 예수님께서 헤롯이 지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보시고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정말 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입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자랑을 할 만큼 그런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멸망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전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이 지금 내다본 이 여호와의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무언가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성전 자체이신 주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가여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겠다. 뭐 우리가 교독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시편 5편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How beautiful that is the name of the Lord.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그런 심성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겠다. 물론 다윗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재를 다 마련해 주었어요. 필요한 돈과 자재를 막 저기 자기 재산까지 다 들어서 엄청난 것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솔로몬이 짓게 될 여호와의 집 성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예측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다보고 내가 그 집에 과연 내가 이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처럼 무슨 이 다윗도 내가 성전을 못 짓는데 내 아들이 지을 그 성전에서 들어가서 나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럼 다윗이 앙망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다윗의 이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일평생토록 추구하는 소원이요 목적이요 갈망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는가? 사실은 왜 그래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악인의 소굴이 아니잖아요. 지상의 임금이 거하는 궁궐도 아닙니다. 바로 이 여호와께서 거하는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누구는 요즘에 갑질한다고 뭐 해서 그 아파트에 경비보는 아저씨들 막 무시하고 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의 집에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왜 그랬을까요? 악인의 집에서 호화호식하고 잘 지낼 수도 있는 것을 버리고 아 나는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만으로 있는 것도 좋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여호와의 집이고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출입하는 모든 것을 문지기로서 늘 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호와의 집을 이 세상에 무슨 건물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정말 화려한 성전, 하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기에 모든 벽 기둥부터 바닥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저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런 보석들 이름들이 잔뜩 있어요. 그 보석으로 다 꾸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2장에는요, 자, 이거를 이건 찾아보고 좀 가는 게, 일부 예배 때는 못 찾아봤는데, 한번 좀 찾아보고 가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지금 사도 요한이 어쨌든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뭐 그 성관계 어떻고 하고 8절, 9절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의 모습들에서 아름답게 막 기록하고 20절에는 무슨 뭐 홍만옥, 홍보석, 황옥, 뭐 노곡옥, 뭐 담황옥, 저는 이 보석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비치옥, 청옥, 뭐 자수정, 뭐 이런 건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22절에, 자, 22절. 자, 성전에서 사도 요한이 성전에 이끌려가서 봤는데 성전에서 내가 성전을 보았다 그랬어요? 못 봤다 그랬어요? 22절에? 못 보았다. 왜 그러냐? 이는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받아서 이 시편을 썼을 때 그가 바라본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아니고 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그런 막 외형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그 성전 자체이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신 주님 자체를 앙망했다. 그래서 시편 지금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의 소원, 저는 좀 정말 우리의 소원이 뭐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지는 소원이 정말 뭐야 될까? 물론 우리들 또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소원들이 다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뭘로 표현할 것인가? 여호와 자신을 앙망하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어야 된다. 찬송가 중에 우리가 이따 부르겠습니다만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에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내가 빈들에 거하든 높은 산에 어쨌든 거친 들에 있든 초막에 거하든 궁궐에 거하든 사실은 예수님이 없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짱 다 지옥과 같은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천국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모하고 있는 사실 원수들이 쫓겨다니면서 감옥 이 굴 속에 피해 다녀야 되고 숲을 속에 거해야 되고 짐승들과 거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내가 사모하는 것이 뭐냐? 이곳에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겠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인 곳은 빈들이든 산골짜기든 감옥이든 성도들에게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러한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보여준 것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17세기 언약도들, 장로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언약도들 중에 언약도의 사도라고 이해하는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이 계신, 그분이 복음 전하다가 정말 왕의, 찰스 1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아버딘이라고 하는 감옥에 9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그때 그 감옥을 천국으로 바꾼, 하나 주님이 계신 이곳이 천국이다. 우리가 뭐 성경에서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것을 천국으로 바꾼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려한 궁전에 가도 주님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나 다를 바 없는 거고, 정말 빈들에 거하는 것이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야말로 천국인 것이. 이 언약도들이요, 교회에서 다 쫓겨나고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숨어서 예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들은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그 들판에서 예배를 했어요. 강대상도 보면은요, 그 지금 스콧 에딘버러 가면 그 국립박물관의 강대상, 그 당시 있었던 강대상인데, 강대상이 다 퍼즐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조각, 그 조각조각 맞춰져 있는. 왜냐하면 위에서 그 빈들에서 이렇게 예배하다가 군사들이 잡으러 오면 신호를 보내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강대상이 무거운 걸 들고 도망 못 가잖아요. 그래서 다 조각조각 잘라서 주고 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없으면 그 다시 모여가지고 강대상 그 조각을 묻혀가지고 강대상 만들어놓고 예배하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았다. 그들이 그걸 불평해하고 하는 것이 하나,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초가삼간 허름한 집이라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는 곳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기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으리라고 보는데, 속히 본당에 올라와서 본당에서 함께하는 예배하는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줄로 압니다. 그날이 정말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깊이 생각할 것은, 지금 현재 이곳 불편하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 본당에 올라가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보장 못해요. 사실 불편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디를 가 있든지 사실은 그곳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화려한 건물로 지은, 뭐 저도 본당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서 얼마나 정말 멋있는 곳인지 그냥 뭐 상상이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런 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길을 쓰고서라도 하여간 저기 본당을 차지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쨌든 화려한 건물을 만들어내야 되죠. 근데 주님은 그런 화려한 건물, 지금 아까 요한계시록 봤듯이 그런 외부적으로 꾸며진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건물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성전 자체이다. 그 주님을 악만,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주님을 내가 악망했다. 주님이 함께하면 감옥도 천국이고 초가상관도 천국인 것이, 궁궐인 것이고,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초호화한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갈망함이 뭔가, 우리가 정말 목표는 있지만 목적이 뭐냐,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했다. 근데 여기 그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은 이제 오늘날 우리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이유가 뭔가, 이게 내 교회니까, 이게 아니고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니까 여호와의 집이다 말이지, 여호와의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동시에 주님이 단순히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물 이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면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나오는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집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주신다. 물론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수님은 온 천지에 충만히 계신 분인데, 주님은 온 천지에 충만히 계신 분인데 꼭 뭐 예배당에 나와야 되나? 어디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시편 87편 2절에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따라 삽시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즉 성도 개개인의 집,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여러분들이 있는 곳 어떤 곳인, 그걸 다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곳, 땅이 사실은 성지.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내가 밟고 다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다 성지인데, 그런데 그 야곱의 개개인의 거처보다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뭐냐? 시온의 문들이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사적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하는 이 처소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군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교회 말고 어디에서 그걸 경험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주님을 못 만난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 주님을 강력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있겠는가? 여호와의 집 위에는. 그러니까 다윗도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아직 장막에 있는 것이 다윗이, 그래서 사실 여호와의 집, 그의 장막, 그의 토막, 그의 전,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 거하는 이 부분,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강조점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겠다, 그거잖아. 여호와의 집 자체 외형적인 그런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근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하심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물론 교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없는 그런 교회 예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보면 정말 뭐 탐복할 만한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제가 버킹엄 팔레스를 처음 이제 그게 공개되었을 때 유학생활할 때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보면서 와, 입을 담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바퀴 도는데 정말 야 대단한. 근데 솔로몬 성전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나, 그야말로 황금으로 금덩어리가 돌처럼 여겼던 그런 시대니까 어마어마한 성전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그때 기도했을 때 기도 내용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열왕기상 7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가시겠는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전이겠는가?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건물인데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장엄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실 수 없는 우리의 처소가 누추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인데 이곳에 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특권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까?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 그렇게 해도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뭐 쾌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배설물로 여기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양 그거 부여잡으려고 바둥바둥 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정체성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 이 아름다움은요 완전한 것을 이야기해요. 완전한 거. 그의 지식이 완전하고 그의 지혜가 완전하고 그의 거룩이 완전하고 그의 선하심이 완전하고 그의 의로우심이 완전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완전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신이 완전 저만한 흠집이 없는 것이. 근데 우리는 우리도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어떤 작품을 원할 때 그 작품에 흠이 있는 거를 좋아해요. 흠 없이 정말 완벽한 작품을 좋아해요. 완벽한 거 좋아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 사람들이 만든 것도 그런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것인 거죠.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저도 아, 그 갖고 싶어요. 솔로몬이 갖던 지혜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1장 30절에 오 깊도다. 깊도다. 우리말 번역에 왜 이 오자를 뺐는지 몰라요. 오 깊도다. 조지 휘필드가 18세기 유명한 전도사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가 이 오 한마디 이가 하게 되어지면요 청중들이 다 전율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쇄업자가 정말 설교를 이게 그 출판을 해야 되는데 이 조지 히필드가 말하는 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쇄로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오 하는데 그 온 성도들이 전율하는.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가 다른 모든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하심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사모 여호와의 집에서 정말 영원토록 하기를 원한다. 저는 일평생 정말 제 소원이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인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저는 쪼그라드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앙망하는 그의 모습 앞에 자기는 정말 별 볼일 없는 존재인 걸 아는 것이죠. 다윗은 그 아름다움을 일평생 앙망하고 사모했어요. 세상 어디에서 그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의 집인 거예요. 이 집의 가야, 이 집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복을 마음껏 만끽하는 좋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죠. 교회 왜 나오느냐, 일 때문에 나온, 그것은 정말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름다운 벨로 찬양하시고 노래로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시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갖다 놓고 일당 주고 하라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 이 집에 거하시는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사람들께 집에 가도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오나 봐라 이렇게 그 느낄 수 있는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은 하는데, 야, 이 집에 정말 늘 오고 싶다. 이런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게 이제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주님이 이 공간에 임하시기를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공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주님께서 기꺼이 임해 주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오는데 눈살을 찌푸려. 아유, 내가 도저히 이곳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주님이 없이 그냥 우리들끼리만 재미나게 논다고 이야기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님이 기꺼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기꺼이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천천히 양을 드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봉헌하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큰 부를 소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출애굽기 32장부터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냥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근데 나는 안 가겠다 그랬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이거 웬 떡입니다. 하나님이 안 가. 그럼 내가 이제 왕으로 타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백성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아닙니다. 주께서 가시지 않는다면 나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 은총의 표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은총의 표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결코 마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누가 만들겠습니까? 아 서울교회 가지마 거기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곳이 정말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라고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현장 중에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은 정말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이고 꿀차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은혜의 맛인 줄로 믿습니다. 그 17세기 언약도 중에 마가렛이라고 하는 두 여인이 하나는 18살 먹고 한 분은 40살 먹은 분인데 두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 이런 것 때문에 장로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인데 이제 그거 이제 부정을 하면은 살려준다라고 하는데 이제 부정을 하지 않고 순교를 당해 그래서 40대 되신 마가렛이 이제 바닷가에 기둥에다가 묶어주고 밀물이 들어오면 물에 잠겨서 죽게 되는데 그때 군인이 젊은 18살 먹은 마가렛한테 이야기하면 야 마가렛아 네 동료가 죽는 것을 보지 않느냐 네 동료처럼 죽지 않으려면 너 지금 포기하라 그러니까 그때 18살 먹은 마가렛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내 동료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노라 나는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 고난도 여러분에게 큰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채울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이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상처 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이 고백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떠나지 않고 임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